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직접 접촉 중이라고 백악관이 어제 밝혔습니다. 캐롤라인 레비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하마스와의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특사가 권한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레비 대변인은 아담 벨러 인질 담당 특사에게 하마스와 직접 협상할 권한이 부여됐다며 이스라엘 정부와 관련 협의를 사전에 거쳤다고 말했습니다. 언론들은 하마스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 미국이 하마스와 직접 접촉을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하마스가 인질들을 즉각 석방하지 않을 경우 지옥을 보게 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지금 당장 모든 인질들을 석방하고 살해된 모든 이들의 시신들을 돌려보내지 않을 경우 당신들은 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것은 마지막 경고라면서 하마스 지도부에게는 지금이 가자지구를 떠날 때이며 하마스가 인질을 계속 붙잡고 있는다면 당신들은 죽은 목숨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자동차 제품에 한해 최근 발효했던 관세 부과 조치를 1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캐롤라인 레비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외에 관세가 유예돼야 할 다른 품목들에 대해서도 의견을 청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세 나라에서 차량을 생산하고 있는 미국 포드사, 제너럴 모터스, 스텔란티스 등이 당장의 타격을 피할 수 있을 정도로 것으로 예상한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 멕시코와의 무역 갈등이 해소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으며 양국이 미국으로의 합성 마약 펜타닐 유입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더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이날 쥐스텐 트리도 캐나다 총리와 전화회담을 갖고 관련 사항들을 논의했으며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도 오늘 대화를 나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지난 4일부터 캐나다, 멕시코에 25%, 중국에 20% 관세 부과를 시작했으며 각국이 이에 보복 관세 조치를 발표하면서 무역 갈등이 심화할 조짐을 보여왔습니다. 한편 캐나다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일부에 대한 인하 조치를 단행할 경우 대미 보복 관세도 이에 상응해 줄일 의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군 전투기가 실수로 민간 지역에 폭탄을 투하해 주민 등 최소 1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고 오늘 한국군과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한국 공군은 이날 공지문에서 이날 오전 10시 4분경 공군 KF-16에서 MK-82 일반 폭탄 8발이 비정상 투하돼 사격장 외부 지역에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고로 민간 피해가 발생한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군 당국은 경기도 포천 이동면 노곡리에서 미한 연합훈련 도중 발생한 이번 사고에 대해 조종사의 좌표 입력 실수로 인한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를 낸 전투기는 공군과 육군 연합합동화력 실사격훈련에 참가 중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민간 부상자 외에 민가의 지붕이 손상되고 마을 교회 입구가 무너져 내리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군 당국은 전했습니다. 한편 이영수 한국 공군참모총장은 큰 책임을 느낀다면서 노곡리 주민께 송구스러운 마음뿐이며 주민들의 정신, 신체, 재산상 피해에 대해 최대한 보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공군에 따르면 이번에 잘못 투하된 MK-82 폭탄은 500파운드급 폭탄으로 별도의 표적 유도장치가 없는 자유낙하 투하식 폭탄입니다.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군사와 정보 지원을 중단했다고 백악관이 어제 확인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했고 이후 이를 재고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레빗 대변인은 NSC가 최근 중단된 지원의 재개를 검토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검토를 위한 중단이라고 말했습니다. 레빗 대변인은 이어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광물 개발 협정 관련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군사 지원 대가로 5천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광물을 공동 개발하는 내용의 이 협정은 지난달 28일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이 파행으로 끝나면서 불발됐으며 이와 맞물려 미국의 군사 지원도 중단됐습니다. 한편 미국은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보 공유 역시 중단했습니다. 존 래드클리프 중앙정보국 CIA 국장은 이날 폭스 비즈니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평화를 이룰 준비가 돼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를 이끌어내길 바란다고 말한 점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군사 지원과 정보 공유 중단은 종전 협상에 관한 우크라이나의 태도 변화에 따라 재개될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요즘 분위기를 보면요, 미국 주택가에 곧 닭 우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릴 것 같습니다. 몇 년 사이에 두 배 넘게 값이 올라서 12개들이 A등급이 평균 5달러가 넘는 요즘 달걀난, 그리고 추가적인 가격 상승 예고에 집에서 직접 닭을 키우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암탉에 그 필요한 사료, 장비 빌려주고 돈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에서 닭 키우기 방법을 알려주는 인터넷 교육과 인증서도 있고요. 농무부 장관까지 집에서 닭 키워서 달걀난 덜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지금 미국의 인터넷 세상은 닭과 달걀을 중심에 둔 설왕설래 한창입니다. 자, 워싱턴 DC에 가까운 그 북버지니아의 한 농장에서 대여하는 암탉 두 마리, 닭장과 사료, 기타 소모품을 합쳐서 6개월에 약 500달러입니다. 네 마리는 약 1000달러입니다. 인터넷에도 몇 달러부터 몇십 달러 하는 병아리, 닭장 세트가 다양하고요. 주문하면 집까지 배달해주고 또 반품도 가능하다고 광고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집에서 닭 키우기 생각하는 것만큼 매력적이지 않다면서 곰곰이 생각해 볼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신선한 달걀 얻을 수 있어서 좋고 자라는 아이들에게 자연학습 같은 경험을 줄 수도 있지만 사료를 대고 닭장 위생 살피고 식탁에 달걀을 가져올 때까지의 필요한 수고와 비용은 결코 지금의 달걀값보다 싸지 않다는 조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뒷마당이라고 해서 공기 중에 떠다니는 이 조류독감 바이러스를 완전히 막을 수 없으니까 특히 요즘 같은 조류독감 시기에는 집에서 닭 키우기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이곳 워싱턴 DC는 오늘이 3월 6일 목요일입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8시 8분을 향하고 있고요. 현재 기온은 7도, 흐리고 바람 많이 불고 있습니다. 자, 북한의 날씨 어떤지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네, 3월 7일 금요일의 북한 날씨입니다. 대체로 맑다가 오전부터 구름 많아집니다. 용현과 함경 남북도 지역으로 바람 많이 불겠습니다. 금요일의 최저기온은 영하 20도에서 영하 1도 사이, 낮 최고는 영하 3도에서 영상 10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주요 도시의 기온입니다. 평양과 개성, 청진의 아침 최저 영하 3도입니다. 신의주는 영하 1도고요. 함흥이 영하 4도, 원산 영하 1도. 계산의 아침 최저는 영하 12도입니다. 낮에는 평양과 개성이 9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의주와 함흥은 8도입니다. 원산, 중강, 영상 6도까지 오르겠고요. 계산은 영상 2도입니다. 동해상 구름 많거나 흐리고 먼바다는 오전에 가끔 눈 내리겠습니다. 앞바다 물결은 1에서 2m로 오전에 물결이 높겠고요. 먼바다 2m까지 예보되어 있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이 낍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1m, 먼바다도 1m까지 일겠습니다. 3월 7일 금요일에 북한 날씨였습니다.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먼저 지구촌 오늘 순서에서 미국을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의 소식 들어보십시오. 미국 정치의 어제와 오늘은 미국 정치 ABC에서 준비하고 있고요. 오늘의 주간 코너는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의 소식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보기입니다.
저런 분들 도우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 하니까 복지관에 가야 된대요. 복지관에 갔는데 신분증으로 예약을 해야만.
네, 한국에 살고 있는 탈북 청년들이 단체를 꾸려서 나눔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탈북민의 세상 보기에서 이들의 나눔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VOA 매일 영어 그리고 미국 정부 견해 반영한 논평 순서까지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어떤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를 한 달 연기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보 공유를 중단했습니다. 중국이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를 5% 내외로 설정했습니다. 아랍연맹이 정상회의에서 이집트가 내놓은 자체 가자 재건 계획을 채택했는데요. 이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원을 먼저 미국 정부가 멕시코와 캐나다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 유보했다는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를 한 달 동안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캐롤라인 레비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3대 자동차 기업 대표들과 통화하고 그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레비 대변인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So the three companies that he spoke to are Stellantis, Ford, and General Motors. They requested the call.
네,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한 기업들은 스텔란티스, 포드, 제너럴 모터스, GM이라는 겁니다. 레빗 대변인은 이들이 대통령과 통화를 먼저 요청했고 요구 사항을 말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기쁘게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개월 면제라고 말했는데요. 백악관의 이 발표가 나온 후에 미국, 아시아, 유럽 주요 자동차 기업 주가는 최대 6%까지 급등했습니다.
네, 그 미국의 소위 뭐 빅3라고 불리는 기업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 그 자동차 기업들 왜 캐나다와 멕시코산 수입 자동차에 관세를 매기는 걸 원치 않는 겁니까?
네, 이들 기업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난 2020년에 체결한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USMCA의 원산지 규칙을 준수하는 수입 차량에 대해서는 25% 이 관세를 면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네.
예, 미국 CNN은 정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서 3대 기업 대표들은 이 캐나다와 멕시코산 자동차에 대한 이 25% 관세가 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을 유리하게 만들고 미국 기업들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다면서 대통령에게 유예해 줄 걸 직접 호소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 추가 관세에 대비하겠다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건데 이게 30일이면 이게 충분한 건가요?
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면제를 요구하는 이들 자동차 기업들에게 당장 조처를 하고 투자를 시작하며 이전을 시작하고 관세를 내지 않을 미국으로 생산을 옮겨야 한다고 직설적으로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예, 이 북미 지역의 자동차 공급망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 간에 아주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데요. 이 부품이 제조 여러 단계를 거치고 국경을 넘나들면서 여러 관세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네, 자 일단 한 달간의 그 관세가 유예된 건데요. 그 자동차 기업들의 반응 어떻습니까?
네, 포드는 성명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산업과 미국 제조업의 밝은 미래를 이루기 위해서 정부와 건강하고 솔직한 대화를 계속할 거라고 밝혔고요. GM도 성명을 내고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가 국내에서 경쟁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 방식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스텔란티스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조처에 감사를 표하면서 이는 미국 자동차 산업이 번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그의 결의를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 한 달 동안의 관세 유예는 그러면 자동차 수입품에만 적용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난 2일부터 발효된 캐나다와 멕시코산 수입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네.
예, 미국 정부는 캐나다 에너지 제품에 대해서는 10% 관세를 제외하고 이 두 나라에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2일부터 25% 관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산업계에서도 이 관세 면제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고 AP통신은 전망했습니다.
네, 자 그럴 가능성을 백악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레빗 대변인은 대통령은 이 추가 면제에 대한 얘기를 듣는데 열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항상 열린 대화를 나누고 항상 옳은 일을 할 것이다. 미국 국민에게 옳다고 믿는 일을 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상호 관세와 관련해서 레빗 대변인은 이 상호 관세는 예정대로 4월 2일에 발효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쥐스틴 트리도 캐나다 총리 통화를 했네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5일 이 트리도 총리와 통화한 후에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자동차 관세 연기 조처를 밝혔는데요. AP통신에 따르면 트리도 총리는 미국이 캐나다산 제품의 관세를 계속해서 부과하는 한 캐나다의 보복 관세를 푸는 일은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캐나다는 미국 관세가 발효된 4일부터 미화 약 208억 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했고요. 또 3주 안에 약 87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수입품에 관세를 매길 예정입니다. 다만 캐나다 총리실은 두 나라가 오늘도 계속해서 연락을 취할 거라면서 이 협상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 트리도 총리와의 대화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트리도 총리가 5일 아침에 자신에게 전화를 해서 관세와 관련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물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네, 이에 캐나다와 멕시코 국경을 통해서 들어온 이 펜타닐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그것이 멈췄다고 확신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는데요. 트뤼도 총리는 개선됐다고 말했지만 자신은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말했고 이 통화가 어느 정도 우호적인 방식으로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남쪽으로 갑니다. 멕시코 반응 어떻습니까?
네,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4일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9일 발표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서 멕시코 정부는 미국과 중국산 일부 알루미늄 제품이 자국 산업에 피해를 미치는지 검토하기 위해서 이 반덤핑 조사에도 착수했는데요. 한편 중국은 이 광범위한 미국산 농산물에 최대 15% 추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와 정보 공유 중단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존 래클리프 미국 중앙정보국장이 5일 미국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래클리프 CIA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평화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큰 의문을 갖고 있다면서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보 공유를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미국 정부가 그동안 그 우크라이나와 정보를 공유해 왔었네요.
네, 미국은 지난 2022년에 전쟁이 시작된 이래 우크라이나에 대한 상당한 정보를 공유해 왔는데요. 그중에는 러시아군을 표적으로 삼는 데 필요한 군사적인 정보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자,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 간 백악관 정상회담 이 파국으로 끝난 데 따른 여파입니까?
네, 그렇게 풀이 됩니다. 지난달 28일에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낯을 불키고 고함을 지르는 장면이 그대로 생중계됐는데요.
그렇죠.
네, 이후에 미국 정부는 3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중단을 발표했고요. 이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보 공유도 중단하겠다는 발표가 나온 건데요. 이는 러시아와 평화 협상에 나서도록 압박하기 위한 조처로 풀이됩니다.
네, 그 며칠 사이에 상황이 빠르게 바뀌고 있죠.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4일 밤 이 상원 합동 회의에서 연설했는데요.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의 서한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한의 내용은 우크라이나가 가능한 한 신속하게 협상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러면서 미국도 분위기를 진정시키는 모양새입니다. 래클리프 국장도 5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 정보 공유 중단이 곧 해제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래클리프 국장의 얘기 조금 더 들어보죠.
네, 래클리프 국장은 군사적인 측면과 정보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조처가 일시적일 걸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침략을 물리쳐야 하며 평화 협상이 진전될 수 있도록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미국 정부는 뭐 하루속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 자금 지원 중단도 재고하고 있다고 레빗 대변인이 5일 브리핑에서 밝혔는데요. 레빗 대변인 말 들어보시죠.
I believe what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told me in regards to that was that they
네, 국가안보회의 NSC가 레빗 대변인에게 그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자금 지원 중단을 보류하거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한편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5일 기자들에게 미국이 한 걸음 물러났다면서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와의 정보관계의 모든 측면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하지만 일단 우크라이나 쪽으로 보면 미국의 정보 제공 중단 어려움 겪겠는데요.
네, 특히 미국의 정보 공유 중단은 우크라이나의 작전 수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걸로 보이는데요. 현재 프랑스가 미국의 정보 제공이 끊긴 우크라이나에 자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세바스티앙 르코르니 프랑스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한편 유럽연합 지도자들은 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유럽의 미래는 워싱턴이나 모스크바에서 결정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입니다. 중국이 올해 경제성장 목표 내놨죠.
네, 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 목표를 5% 내외로 설정했습니다. 중국에서 최대 연례 정치 모임인 양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나온 내용인데요. 이 양회란 미국의 의회격인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그리고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이 두 회의를 일컫는 말입니다.
네네.
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5일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 업무 보고에서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했습니다.
네, 자 중국이 오늘 목표를 잡은 경제 성장률 5% 내외. 이게 예년하고 비교해 보면 어떤 수준인가요?
네, 작년도 재작년도 3년 연속 같은 목표를 내놓고 있는 겁니다.
네, 네.
네 최근 중국의 내수 시장이 침체한 데다가 미국과의 관세 전쟁으로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경제 성장 목표를 같은 걸로 고수한 건데요. 전 세계적으로 봐도 이 5%는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네. 자, 중국 정부는 이런 경제 성장 목표를 발표하면서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네, 리창 총리는 약 3,000명에 달하는 전인대 대표들 앞에서 업무 보고를 하면서 중국이 국제적, 국내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리 총리는 전 세계적으로 일방주의, 보호주의가 심화하면서 다자간 무역체제가 방해받고 있고 관세가 오르고 지정학적인 긴장 고조로 외부의 압박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내적으로도 지속적인 경제 회복과 성장을 위한 기반이 충분히 튼튼치 않다면서 수요도 약하고 특히 소비가 부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나라 안팎으로 사실 상황이 좋지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경제 성장 목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5% 내외로 잡은 이유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네, 경제 성장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자신감을 보여주려는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리 총리는 이런 어려움을 고려해서 중국 정부가 소비를 적극적으로 진작하고 투자 효율성을 개선하며 국내 수요를 확대함으로써 5% 내외의 경제 성장 목표를 달성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 건 쉽지 않을 것이고 힘든 노력에 뒤따라할 것이라고 인정했는데요. 하지만 중국 경제라는 이 거대한 배는 계속해서 파도를 가르며 미래를 향해서 꾸준히 항해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외부에서는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 목표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까?
네, 국제통화기금은 중국의 경제가 올해 4.6% 성장할 걸로 내다봤는데요.
네.
네, 이는 작년에 전망한 5% 성장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따라서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 목표가 쉽지 않을 거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이 성장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는 온건한 목표라는 평가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지난해부터 사실 중국 경제가 침체됐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중국은 이 장기적인 부동산 시장 침체와 더불어서 부진한 소비자 지출, 민간 기업의 투자로 어려움을 겪고 왔습니다.
네.
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 중국에 부과한 20% 추가 관세는 중국 수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수요와 소비를 촉진해야 할 필요성이 더 시급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도 이 국내 수요를 경제 성장의 주요 엔진이자 다치로 삼아 한다면서 내수 시장 진작에 집중할 걸 시사했습니다.
네. 자, 중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제 정책을 계획하고 있는 걸까요?
네, 리 총리가 낭독한 업무 보고에는 더 적극적인 재정 정책에 대한 당의 계획이 포함됐는데요. 이 정부 예산 적자를 GDP의 3에서 4%로 늘리고요. 국채 발행 규모를 지난해 1조 위안에서 1조 3천억 위안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네.
예, 또 올해 군사 지출은 작년보다 7.2% 증가한 1조 7,800억 위안, 미화로 약 2,450억 달러로 제시했는데요. 이는 미국에 이어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국방 예산 규모입니다. 리 총리는 또 중국이 인공지능 등 신흥 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혁신과 디지털 경제를 촉진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중동입니다. 아랍 나라의 정상들이 가자지구 재건 방안을 채택했다고요?
네, 아랍연맹 ALE 4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특별 정상회의를 갖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가자지구 구상 대안으로 이집트가 제안한 가자지구 재건 계획을 채택했습니다. 주최자인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은 회의 후에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이주하지 않고 자신들의 땅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이 가자지구 재건 계획을 지지하기로 합의한 아랍 국가들의 감사를 표했습니다.
네, 자 이집트가 내놓고 아랍 연맹이 채택한 재건 방안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집트 계획은 2030년까지 가자지구를 재건하는 동시에 200여만 명에 달하는 이 팔레스타인들이 계속 가자지구에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네.
예, 5년 동안에 3단계에 걸쳐서 이 재건 작업이 진행되는데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6개월 동안 가자의 지구에서 폭발되지 않은 폭발물 그리고 5천만 톤 이상의 잔해를 제거합니다.
네.
네, 그리고 2단계는 총 2년으로 주택 건설, 공공 서비스 재건 노력이고요. 마지막 3단계는 공항, 항구, 산업지대 등에 건설됩니다. 이 세 단계 계획에 총 530억 달러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재건에 한 5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는 건데 네. 그럼 그 동안은 가자 지구 누가 관리합니까?
네. 재건 기간에는 독립적인 기술 관료들로 구성된 행정위원회가 이 가자 지구 문제를 임시 관리하고요.
네.
예, 유엔 평화유지군이 배치됩니다. 이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권한을 넘겨주게 되는데요. LCC 대통령은 이 계획은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국가를 재건할 권리를 보존하고 그들의 땅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메드 아불게이트 아랍연맹 사무총장 역시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이 평화는 아랍인들의 전략적인 선택이라면서 이집트의 계획은 새로운 안보를 위한 길을 열어주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아랍연맹이 이집트의 계획을 채택했다. 가자지구 재건에 대해서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내용은 그러면 거부했다는 그런 말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가자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주변국으로 이주시키고요. 이 가자지구를 미국이 인수해서 이 중동의 리비에라, 그러니까 휴양지로 탈바꿈 해놓겠다는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네.
예,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가자지구의 장기적인 소유권을 미국이 갖고 미국이 직접 개입해서 재건을 주도하고 경제 발전을 이루게 될 거라면서 이를 통해서 중동에 안정을 가져올 거라고 강조했었습니다.
네, 미국의 이런 계획에 반발이 있었고요.
네, 이스라엘은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팔레스타인 주민들, 아랍국가, 인권단체들은 국제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면서 거부했습니다.
네. 자, 아랍연맹이 이집트의 제안을 채택한 데 대해서는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 또 가자지구를 통치해온 하마스는 이 제안을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계획이 가자지구의 상황을 해결하지 못한다면서 반대했습니다.
네. 미국과 이스라엘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브라이언 휴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이집트의 제안은 가자가 현재 거주가 불가능하고 주민들이 잔해와 불발탄으로 뒤덮인 지역에서 인도적인 삶을 살 수 없다는 현실을 다루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하마스로부터 자유로운 가자지구를 재건하겠다는 비전을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렌 마모스타인 이스라엘 외무부 대변인 역시 소셜미디어 X에 이집트의 계획은 현 상황의 현실을 다루지 못한다면서 이 계획은 구시대적인 관점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5일 미국 정부가 가자지구 인지 석방 문제를 놓고 하마스와 현재 대화와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미국 정치의 어제와 오늘 살펴보는 미국 정치 ABC, 주간 프로그램 탈북민의 세상 보기, VOA 매일 영어, 그리고 논평입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지난 1월 20일에 출범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 효율부를 동원해 연방정부의 몸집을 줄이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작업과 관련해서 뉴스에 많이 등장하는 연방기관이 바로 인사관리처 OPM입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인사관리처 OPM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Yeah, well, it's somewhat voluntary, but it's also if you don't answer, I guess you get fired. What it really is is what it is.
지난 2025년 2월 2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기자들 질문에 답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기자가 앞서 인사관리처 OPM이 보낸 이메일에 연방 공무원이 응답하는 것이 의무 사항인지 아니면 자발적인 것인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어느 정도 자발적이지만 만일에 답하지 않은 사람은 해고당할 수도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미국 의회조사국은 2021년에 발간한 보고서에서 연방정부의 중앙인사기관인 인사처 OPM의 핵심 기능을 세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바로 인적자본관리와 연방공무원 복지 프로그램 관리 그리고 공무원 지원자 심사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그런 핵심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인사관리처는 인적자원 솔루션과 실적 시스템 책임 및 준수, 의료 및 보험, 퇴직 서비스, 노동 정책 및 혁신, 그리고 적합성 실행 요원 프로그램 등의 부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During a hearing in San Francisco on Thursday, U.S. District Judge William Alsup ruled that the U.S. 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 does not have the power to order.
인사관리처의 전신은 1883년에 제정된 공무원법, 일명 펜들턴법에 기원을 둡니다. 이 법은 오늘날 연방 인사 시스템의 일부 기본적인 측면을 법적으로 확립했습니다. 펜들턴 법이 나오기 전에는 연방 공무원 채용이 지원자의 지식이나 기술 능력보다는 대체로 정치 성향이나 개인적인 연줄에 기반을 뒀습니다. 이 법은 애초에 연방 공무원 채용과 관리를 정치적 영향에서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진 공무원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공무원위원회 CSC는 1978년까지 거의 동일한 역할을 계속하다가 연방의회가 통과시킨 공무원 개혁법을 통해 인사관리처로 대체됐습니다. 인사관리처는 2025 회계연도 총 운영 예산을 약 13억 5천 달러로 추산합니다. 인사관리처 자료에 따르면 2024 회계연도에 정규 직원의 수가 약 2,800명이었습니다. 현재 인사관리처의 수장은 찰스 에젤 국장 대행입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인사관리처 OPM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더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세계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나눔과 소통으로 평화로운 한반도 만들기에 노력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2014년에 탈북민 청년 4명이 시작한 비영리 봉사단체 유니시브입니다.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 오늘은 유니시브의 첫 번째 활동 소식입니다. 서울에서 동혜원 기자입니다.
지금 오늘 앉은 테이블이 한 팀이 된 거예요. 본인들이 1팀, 2팀, 3팀, 4팀 해서 이렇게 같이 나누고 하고요. 봉사자분들끼리도 서로가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정칭어를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남북주민봉사단인 유니시드가 오손도손 도시락 나눔 봉사를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가파로워요, 층계들이. 또 어려운 내릴 쪽에 안전사고가 가장 중요하니까 안전사고를 꼭 하시고 또 과일 만들 쪽에도 칼로 이렇게 좀 자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칼이 좀 숙주신 분들은
10여 명의 남북한 출신 주민이 함께 모여 이 과일 도시락을 만드는데요. 유니시드의 어메스터 대표는 매달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매달 넷째 주마다 나눔 활동을 하는데 서울역 쪽방촌에 계신 어르신들에게 과일 도시락을 만들어서 나누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봉사는 사실 저는 대한민국에 와서부터 해가지고요. 지금 16년 차에 살고 있는데 해외 나가 있는 시간 말고는 계속 매달 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녀는 한국에 오기 전부터 이 봉사에 대한 깊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중국에 20살 때 제 눈앞에서 엄마와 동생이 잡혀갔거든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길을 방황하다가 시장 모퉁이에서 팔다리가 없으신 분이 동냥하는 걸 뵀어요. 근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지? 그냥 저 사람을 돕고 싶다라는 마음이 그냥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분들 도우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 하니까 복지관에 가야 된대요. 복지관에 갔는데 신분증으로 예약을 해야만 봉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누구를 돕는 일도 할 수 있을 때 하지 않으면 못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대한민국에 오면 제일 먼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엄 대표는 한국에 도착한 순간부터 바로 실천에 나섰고요. 봉사를 하며 쪽방촌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과일 도시락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도착한 첫 달부터 그 은평천 사원부터 갔었거든요. 그 장애인 시설인 은평천 사원에 갔었고, 그리고 나서 복지관에, 공룡복지관에도 갔었고, 예, 여러 곳, 보육원에도 가고, 호스피, 병동에도 가고, 예, 여러 곳 다녔죠. 다녔는데, 제가 보니까 제일 열악한 사람들이 노숙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전까지 도시락을 만들어서 나눴다가, 최근에는 아, 그분들이 과일이 필요하다라는 걸 알게 돼서 과일 도시락으로 변경돼서 나누게 됐어요. 코로나 때는 나눔을 하면서 쪽방촌에 계신 분들이 반찬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밑반찬 같이 이렇게 잡채, 뭐 고사리 볶음 이런 거를 해서 나누다가 또 나누면서 저희가 항상 어떤 게 필요한지 이렇게 피드백 받는데 그 도시락 나누는 분들은 많은데 과일 나누는 분들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과일 도시락으로 변경해서 나누게 됐죠.
이렇게 엄 대표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질적으로 필요한 도움을 제공해 왔는데요. 그 결과 현재는 많은 회원들이 이 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멤버는 지금 현재 120명 넘게 있는데 종회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후원회원, 준회원 이렇게 있는데 저희 오늘 스텝만 10명 왔고요. 그 10명 중에 저희 8명이 탈북민이시고요. 저희 단체에서는 북향민이라고 부르는데 참가하시는 분들 중에 남향민 분들 계시고 북향민 분도 계시고 예, 다양합니다.
그러면서 이 단순한 나눔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또 소통할 수 있는 자리로도 발전해가고 있는데요. 특히 점심시간에는 북한 음식을 함께 나누며 자연스럽게 문화를 공유하는 시간도 가지고 있습니다.
두부밥하고 인조고기가 원감자떡인데요. 북한에서 이렇게 길거리 음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동하면서 여기 말하면 김밥처럼 식사 대용으로 많이 드시는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소스가 있는데 소스에 발라 드시면 두부밥, 인조고기밥은 발라 드시면 좋겠어요.
나눔을 하고 헤어지는 식으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져서 점심을 같이 먹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나눔할 때도 북한 분식으로 나눴거든요. 오늘 소개해드린 두부밥, 인조고기밥, 감자떡 이런 것들로 해서 나눔했었으니까 음식 문화 공유도 될 겸 북한 음식으로 같이 이렇게 먹으면서 서로 알아가면 좋겠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저희 문화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소재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자들은 이 시간을 통해 북한 음식의 특징과 매력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너무 맛있어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음식이고 처음에 한 8년 전에 처음 먹었는데 1년에 몇 번은 생각나는 것 같아요. 이 인조고기라고요. 콩 피로 이렇게 두부같이 만들어가지고 만든 음식이에요. 네. 이제 한국 음식은 조미료도 많이 들어가고 되게 짜고 달고 자극적이잖아요. 근데 북한 음식은 되게 그 좀 자연의 맛? 그런 걸 되게 강조하면서 되게 은은하게 맛있는 것 같아요. 건강한 맛도 있고. 아, 먹는 방법이요? 인조고기인데 장이 있어요. 그 빨간 장이 있는데 그것을 꼭 같이 먹어야 돼요. 그리고 사실 제일 맛있는 것은 이 장이에요. 장이 엄청 맛있어요. 그래서 장을 거의 밥에 버무려 먹어도 그냥 맛있을 정도로 그 빨간 장이 맛있습니다.
저는 되게 새로웠어요. 북한 음식은 제가 한 번도 상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제가 시골에 내려갔을 때 할머니들 정성 들여서 만들어주신 그런 음식이랑 되게 비슷한 맛도 많이 나고 되게 담백하고 건강한 느낌에다가 소스에만 좀 초점을 둔 느낌이어가지고 되게 새로웠어요. 그 인조고기가 두부 피로 만든 거다 보니까 뭔가 익숙하면서도 식감은 되게 다른 느낌이어가지고 네.
그리고 유닛시대 홍보팀장인 탈북민 김지현 씨는 엄 대표의 가치관에 공감해 작년 1월부터 정식 스태프로 참여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봉사를 하며 감동했던 순간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저희를 막 반겨 맞아주시고 고맙다. 정말 맛있게 잘 먹겠다. 저희가 또 건강하라고 또 이제 서로 안부를 전하고 이러면서 참 마음이 따뜻해지거든요. 그러면서 그 할머니께서 되게 너무 고마워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드리는 게 정말 별거 아닌데 그거에도 정말 감사하게 받아주시고 인사를 해주시고 저한테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참 예쁘다. 이제 북한에서 와서 이렇게 나눔을 한다고 하면서 정말 그렇게 말씀해주시는데 마음이 너무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봉사를 오면은 얻어가는 게 훨씬 많아요. 내가 나누려고 나왔는데 훨씬 많이 얻어가는구나 그런 마음이 항상 들고 나눌 때마다 그런 뿌듯함과 마음이 따뜻해지고 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참가자들이 이 시간을 통해 얻어갔으면 하는 점도 얘기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봉사하러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제 탈북민으로서 사회에 또 기여한다. 수혜자가 아닌 봉사자, 그리고 나눔을 함으로써 서로의 그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또 저희가 이런 화합의 장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얻어갔으면 하는 거는 여기 와서 이제 탈북민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여기 사람들과 소통을 하면서 서로 그 벽 있잖아요. 너무 멀게만 느껴지는 북한이라던가 탈북이라던가 이런 그 벽이 좀 더 낮아지고 우리가 여기 먼저 온 통일로서 같이 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데 좀 더 기여를 했으면 좋겠고 그런 걸 좀 안고 갔으면 좋겠어요. 아, 탈북민들도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고 정말 우리랑 다를 게 없는 똑같은 사람들이고 예, 그래서 그 이질감이 좀 더 줄어들고 예, 그런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유니시대 초창기 활동부터 함께해온 문화팀장 유진범 씨 또한 이 활동으로 탈북민에 대한 인식 변화가 일어나길 바란다고 전했고요. 이 활동에 대한 뿌듯한 소감을 함께 전했습니다.
이게 도시락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함께하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게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오셨던 분들이 계속 오시는 게 가장 기분이 좋고요.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도시락을 만들면서 딱 완성됐을 때가 보람이 제일 크고 그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나누러 갔을 때 저희가 이제 매달 같은 곳을 가서 만나다 보니까 조금씩 저희를 알아봐 주시는 분이 계세요. 인사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이제 음료수나 뭐 요구르트나 우유 같은 걸 사고 가서 대표님한테 쑥 주고 창피했는지 그냥 막 가시고 있어요. 도망가시는 분 계신데 그런 분들 볼 때마다 좀 많이 보람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봉사자들은 실제 어떤 소감을 갖고 있을까요?
봉사활동 나오면은 늘 느끼는 게 아 정말 저렇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시는구나 그런 걸 되게 많이 느껴요. 그리고 뭐 그런 분들이 이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는 것 그리고 또 제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되게 당연하지 않다는 것들을 그런 걸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봉사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상대적으로 얻는 마음들도 좀 있더라고요. 아, 내가 일을 하고 이렇게 충실히 사회 활동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그 누구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했다는 이 가치가 나한테는 더 좋다. 막 이런 것으로 봉사에 대한 좋은 생각이 많았는데 살다 보니까 한국분들도 저희들을 되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많이 돌봐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받은 만큼 돌려주리라. 그래서 시간과 틈이 나고 된다면은 제 육체의 자산으로 봉사 열심히 해서 긍정적인 효과 좀 극대화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또한 유니시대에서는 매달 소통과 나눔의 장을 마련하는 휴먼북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자세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자존심을 버려요. 자존심이 세네요. 자존심과 관련된 표현, 영어로 어떻게 말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Welcome to the show, John.
Happy to be here.
Did you ask David for help?
No, I will not ask him.
I talked to David. He's willing to help. He was sincere.
No, I would rather be out of a job than to get help from David.
Oh, swallow your pride. You don't want to be homeless? 제가 잔에게 물었습니다.
Did you ask David for help?
데이빗에게 도움을 요청했나요? 잔의 대답은 데이빗에게 도움을 받느니 실업자가 되는 게 낫다고 했습니다.
I would rather be out of a job than to get help from David.
제 대답은 자존심을 버려요.
Swallow your pride.
Pride, 자존심을 swallow, 삼켜라. 그러니까 자존심을 버리라는 표현입니다.
Set aside your pride. Ignore all that. Swallow your pride.
같은 표현입니다. 이번에는 자존심이 세다. 이 말은 영어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겠습니다.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I can't work with David anymore. He never admits his mistakes.
I know. He has a big ego.
He's full of pride.
존이 데이빗과 더 이상 일하지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He never admits his mistakes.
그는 자신의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He has a big ego.
그는 자존심이 세요.
He's full of pride.
그는 자존심이 세다. 이번에는 자존감, 자존감이 높다 낮다를 영어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I don't think I can persuade David to do this job.
What are you talking about?
He's suffering from low self-esteem.
Tell him that this project will boost his self-esteem.
Okay, I want to build up his self-esteem too.
존이 데이빗에게 이 일을 하라고 설득하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He's suffering from low self-esteem.
그는 낮은 자존감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존감.
Self-esteem.
낮은 자존감은
low self-esteem.
그는 자존감이 낮습니다.
He has low self-esteem.
그는 자존감이 높습니다.
He has high self-esteem.
나는 그에게 자존감을 쌓아주고 싶습니다.
I want to build up his self-esteem.
그럼 끝으로 자존심을 버리세요. Swallow your pride 표현 기억하시면서 대화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id you ask David for help?
No, I will not ask him.
I talked to David. He's willing to help. He was sincere.
No, I would rather be out of a job than to get help from David.
Oh, swallow your pride. You don't want to be homeless.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자존심을 버리세요. Swallow your pride. 그는 자존심이 세요. He has a big ego. He's full of pride. 그는 자존심이 세다. 자존심 관련 여러 가지 표현들 살펴봤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 시민 마크 포겔이 2월 11일 러시아에서 석방돼서 미국에 도착하자 백악관은 기쁨으로 환영했습니다. 포겔은 의사가 처방한 소량의 마리화나를 소지한 혐의로 마약 밀매 혐의로 부당하게 유죄 판결을 받은 뒤 러시아에서 14년 형기에 3년 이상을 보냈습니다. 미국은 그의 석방 대가로 자금 세탁 공모 혐의로 미국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러시아 시민 알렉산더 비닉을 석방했습니다. 이 같은 포로 맞교환에 따라 비닉은 미국 정부에 1억 달러를 더 몰수당합니다. 마크 포겔의 석방을 발표하는 성명에서 마이클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양국 간의 교류가 러시아의 선의 표시이자 우크라이나의 잔인하고 끔찍한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 날인 1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화가 장시간일 뿐만이 아니라 생산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트루스 소셜에 우리 둘 다 동의했듯이 러시아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수백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의 국가를 방문하고 매우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각국이 즉시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도 전화통화를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서 대화가 매우 잘 진행됐다며 그는 푸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평화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했지만 주로 금요일 뮌헨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석한 제이디 벤스 부통령과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대표단을 이끌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나는 그 회의 결과가 긍정적이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제는 이 말도 안 되는 거대하고 불필요한 죽음과 파괴의 전쟁을 멈춰야 할 때라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신의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날 언론 브리핑에서 캐롤라인 데빗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행정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평화 협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 논평에 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그리고 USA를 쓰시면 됩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he Voice of America.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